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제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이날 코로나 감염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는 북한 관련 매체의 보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적절한 분석을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언 팀장은 WHO도 관영 매체들이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숫자 외에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자료와 현장의 실제 상황에 대한 접근에 큰 문제가 있다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의심되는 신규 발열 환자 수가 4일째 10만 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라이언 팀장은 북한에 여러 번 지원을 제안했고 백신 지원도 3차례 제안했으며 지금도 계속 백신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며 물품 지원도 계속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 등 이웃나라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로 취약계층으로 구성되고 보건체계도 이미 약한 곳에서 심각한 확산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은 북한과 영내, 전 세계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을 러시아 내 오지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밤 화상연설에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어린이 20만여 명이 강제 출국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성인과 어린이 모두를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며 이는 가장 가증스러운 전쟁 범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당국이 강제 이주된 사람들을 러시아 영토 가운데 특히 오지에 분산시켜 놓고 있다며 이 같은 범죄 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 국민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강제 출국당한 이들이 우크라이나를 잊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지금까지 적어도 243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446명이 다쳤으며 139명이 실종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7억 달러 규모의 무기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에는 8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고속 이동 포병 로켓 체계가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우리의 우크라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와 장비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고속 이동 포병 로켓 체계의 경우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러시아 영토 내 표적 타격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뒤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폴링칼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4대의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할 차관은 이 장비를 운용할 우크라이나 군을 훈련시키는데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부지런히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무기 공급은 평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의지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지원받는 다연장 로켓 체계를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연 디엔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격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확실하게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있게 될 어떤 협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입지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 임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3일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주석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북한 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 속에 주한 미군 사령관과 일본 자위대 수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최고는 14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3일 열리는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 대표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편들기를 노고로 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관련 평가와 정보 공유, 앞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불발된 데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이번 회동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한일 차원의 대응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에 맞선 무력 시위나 향후 전략자산 전개 또는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 또는 유엔 차원의 제재나 세 나라 각각의 독자 제재 방안 등이 주로 다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홍 실장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에 대한 사전 경고와 외교적 해법 추구라는 원칙적인 내용의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한일이 이번 회동을 통해 북핵 정책 공조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효과적인 독자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비토를 넣는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국가가 계속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효과적으로 추가하고 또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치도 아마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북한의 ICBM 발사 등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주도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습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들어 북한 편들기를 한층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들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북제재 강화를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 현 정세 하에서 제재 일변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사실상 용인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회동에서 북한의 핵실험 감행 후 유엔 차원의 대응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회동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고의 목소리, 도발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전 도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한미래에서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 제재결의원의 비토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론,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미일 북핵 대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은 누군가 한반도 문제 대응을 이른바 인도 태평양 전략의 장기작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해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 차원에서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대결 구도에 한반도 문제가 구조적으로 결부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윤석열 정부 들어 미한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서 북핵 문제를 외교전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은 북한을 징벌하는 것보다는 방관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대미 관계 저는 중국의 대한 관계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반대 입장에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미 실장은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킴으로써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을 실험하는 무법 국가라는 오명을 계속 이제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부분에서는 안할 수는 없거든요. 오명과 함께 이제 그런 무법적인 국가를 두둔하는 중국, 러시아라는 인종의 같은 어쨌든 한묶음 패키지로 오명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축하 인사차 방문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접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의 국제 질서 위협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원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미국 외교 전문지 Foreign Affairs가 발간 100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중국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행동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 변화, 비확산과 같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기여국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and these and so many other issues, obviously non-proliferation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hen it comes to Iran, China has a major role to play.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 비확산 문제에서도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을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장기적 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China is the only country with both the intent to reshap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increasingly the ability to do so economically, diplomatically,
블링컨 장관은
militarily,
중국은 국제 질서를 재편할
technologically.
의도와 이를 수행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능력을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국제 경제의 필수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는 그 어떤 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년 동안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상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맞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스스로의 궤도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미국이 할수 있는 것은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투자, 동맹, 경쟁의 대중국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스스로에 투자하고 동맹 파트너들과 연대하며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위한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We've seen in the 15 months or so that we've been in office a growing convergence in attitudes toward China, toward the challenge that it represents. Because
블링컨 장관은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바이든 정부
concerned about.
출범 이후 15개월간 중국과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동맹과 파트너들의 태도가 점점 더 수렴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공통의 우려와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연대할수록 중국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행사에 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별도의 만남을 갖고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국무부 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안보 동맹체인 나토의 장기적인 전략 개념에 중국의 위협이 처음으로 포함된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here, the alliance will adopt a new strategic concept, the first one since 2010,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to meet the challenges of today.
블링컨 장관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새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이버상의 악의적 행동, 중국의 빠른 군사화와 러시아와의 제한 없는 우정, 전 세계 평화와 안보의 토대인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의 영향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with the European Union and with partners in the Indo-Pacific. We will bolster NATO's budget and we will renew our alliance's defense.
블링컨 장관은 이밖에 새 전략 개념의 내용으로 유럽연합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나토의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 관계와 방위, 억지력을 갱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유럽의 새로운 안보 지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의 전략 개념은 나토의 안보 환경 평가와 전략, 대응 방법을 담은 문서입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새로운 전략 개념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에 대응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gree NATO's next strategic concept, strengthen our deterrence and defense. I'm prepared for an age of increased strategic competition.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에 합의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세력과의 격화된 전략 경쟁의 시대를 준비하고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과 같은 생각을 공유한 세계 모든 파트너들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지난해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4월 26일 상원 외교위원회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언론도 자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토는 1949년 4월 미국을 주축으로 서방이 결성한 안보 동맹체로 당시 소련과 동구권이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응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로 지정돼 사이버, 비확산, 대테러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미한 당국이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군 사령관과 일본 자위대 수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일본 자위대를 총괄하는 야마자키 고지 통합망료장이 이를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이날 트위터에서 야마자키 통합망료장이 유엔사와 연합사를 겸직하고 있는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령관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일본을 방문해 자위대 수장을 직접 만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미한일 3국 간 어떤 군사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앞서 미한일 3국 합참의장은 지난 3월 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회의에서 긴밀한 삼각협력과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자간 협력 간 훈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불발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맞선 미한일 삼각공조가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세 나라 외교안보 라인들의 회동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먼저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오는 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회동하는 등 미한일 3국 차관 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10일에서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나라 국방장관은 올해 2월 전화회담을 한 적은 있지만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아 이번에 성사되면 약 2년 반 만에 개최됩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 팀을 확대해 공동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사자 안보 협의체 쿼드 워킹 그룹의 사이버 대응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1일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공개한 미한 사이버협력기회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주요 사이버 위협국들이 세계 주요 기반시설에 침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 해킹 공격을 무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국 등으로부터 계속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윤석열 새 정부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나라가 다면적인 사이버 방어 장치를 개발하고 적국들의 비용을 부과하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교류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간 사이버 전략적 공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데 주목하면서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 사법당국 간 수사 협력 등 관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법무부 산하 국가 가상화폐 단속국과 미 연방수사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유럽 사법협력기구의 사이버 담당 인력을 파견해 미국과 유럽의 사이버 범죄자에 대한 합동 수사력을 강화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유용할 것이라며 주한미국 대사관은 그러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이버팀을 확대하고 양국 정부의 최전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하며 지난 2018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에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셀을 활용해 사이버작전을 통합하고 사이버 도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양국 법 집행기관들 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불법활동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문제를 조사, 기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성을 늘리고 북한의 사이버 기술과 장비, 훈련을 제공하는 악의적 사이버 범죄자들에 대해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협의체 쿼드의 사이버 담당 고위협의체와 쿼드 확대를 위한 쿼드 플러스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쿼드 사이버 역량 강화 논의에 참여해 참가국 간 사이버 표준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구축을 공유하게 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확장과 사이버 보안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군사 안보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훈련의 빈도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동맹국과 협력을 통한 사이버 훈련은 상호 운용성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교리를 시험하기에 최적의 훌륭한 도구라면서 이 같은 사이버 연합 훈련이 보건력과 예비력을 강화하고 북한과 중국 등 사이버 행위자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북한 등 악의적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이버 보안과 네트워크 보건력 강화 등 방어적 조치뿐 아니라 강한 선제적 차단 능력과 전방 방어력을 억제력 강화 수단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초국가적인 국제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협력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조약, 일명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협약의 개선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한국의 K2 전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핵 위기나 사고가 영내 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노르웨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명시된 핵확산 금지 규범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노르웨이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노르웨이 안보가 북한의 핵 보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며 이는 지리적인 거리와 두 나라 사이에 안보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관련해선 노르웨이는 북한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르웨이의 국가 수출 통제는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을 막고 제한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가까운 동맹국과의 국제협력은 이 작업의 일부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의 K2 전차 도입과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현대 로템의 K2 또는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레오파드 2A7 중 새로운 주력 전차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결정한 탱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노르웨이 육군의 주요 무기 시스템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새로운 주력 전차의 조달은 노르웨이 방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모튼 틸러 노르웨이 국방부 병기 총국장이 지난 2일에서 4일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서울을 방문했다며 양국이 국방물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는 연례 회의를 개최한다며 이는 지난 8월 오슬로에서 열린 회의에 이어 이번이 9번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서욱 전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 2월 한국의 K2 전차 수출을 위한 노르웨이 주력 전차 사업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오슬로를 방문해 오드로겔 에녹센 노르웨이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양국 간 현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평가와 관련된 특별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 전차 강국인 독일과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명 흑표로 불리고 있는 K2 전차는 한국과학연구소와 현대위아가 공동 개발한 한국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지난 2013년 대량 생산이 시작돼 2014년 한국에 처음 실전 배치됐습니다. 승무원 3명이 탑승 가능한 K2의 무게는 61톤으로 1,500마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신속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평지 70km, 야지 50km에 항속거리 450km, 도화수심 4.1m에 이르며 120mm 활광포를 주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레오파드 2A7은 120mm 라인메탈 활광포를 주포로 장착해 뛰어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무게는 65톤, 엔진 출력은 1,500마력에 이르며 승무원 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올해 상반기 활동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 안보 안건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총 13건의 한반도 안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미 의회 내에서 심의의 진전을 보인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회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 휴회기를 마치고 의정활동에 복귀하는데 매년 하반기 의회의 관심은 예산안 처리에 쏠리는 데다 올해는 11월 중간선거까지 겹쳐 한반도 관련 안건 처리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올해 들어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상원과 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총 두 건입니다. 지난해 동기 발의됐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총 11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그중 대다수인 11건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원의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처리에 진전 조짐이 있어 주목됐습니다.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은 지난해 중순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얼마 후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돼 신속한 의결이 점쳐졌지만 여전히 소관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 수는 이를 현재 6명으로 지난 2월 수준과 동일합니다. 상원의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은 지난해 10월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로포트먼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 수는 현재 5명으로 올해 들어선 추가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됐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중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추진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1년 넘게 외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기를 마친 한국 문재인 정부가 한국전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시기에 나온 이 법안은 지난해 30여 명의 의원이 지지 서명하면서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한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의회 내 주류의 호응을 받지 못한 데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고 종전선언을 촉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까지 종료돼 의회 내 관심과 동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과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 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은 지난해 초 발의된 이후 여전히 의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미 의회 내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입법 활동은 주로 중국 관련 법안과 연계돼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하원 양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는 대중국 패키지 법안이 대표적인데 상원의 관련 법안에는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북한 관련 조항이 포함돼 최종 의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최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돼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5년마다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번에도 문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는 미 의회의 117대 회기가 종료되는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의결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 유류 반입 추가 제한과 수출 금지 강화 등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기존 제재를 활용해 북중러 금융기관을 더욱 옥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결의안 채택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미국은 제재 강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30일에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반드시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새로운 제재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인데 이럴 경우 최근 무산된 결의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서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전 의원은 이를 VOA에 북한 핵실험 이후 새로운 결의안이 추진된다면 최근 무산된 결의안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제유 공급량 상한 축소를 비롯해 부문별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대상 추가 지정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기존 대북결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과거 1718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사이버 영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조사가 소관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아놀드 전 의원은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 상한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담배와 손목시계, 아스팔트 등 북한의 주요 수출입품을 규제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과 기관, 선박 등 9건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진행된 표결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음에도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레이츠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이란 문제를 놓고 늘 미국에 딴죽을 걸지만 핵실험의 경우는 대북 원유 판매 금지 등이 담긴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at if there was a nuclear test, there will be openings for a tough resolution to cut off fuel sales to North Korea.
또 무기 수출 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등 기존 결의를 상기하면서 이런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새로운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인접한 중국은 특히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가능성 등 때문에 북한 핵실험을 무척 싫어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핵실험의 경우엔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안보리 결의에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중 미러 갈등이 심화하는 현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떤 의미 있는 결의에도 지지를 보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chance at all that Russia and China would support any resolution that would have any meaning.
그러면서 미국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가능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기 위해 강도를 낮춘 절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강력한 수위의 결의안 추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최근 안보리 결의안이 불발된 이후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안보리의 신규 결의안 채택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부 제재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미국이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유엔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밖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 군사, 경제적 압박 캠페인을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금융망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고 유엔 상한을 초과하는 북한의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을 중단시키며 북한의 제재 회피를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의 개인,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데서 시작해 대북 압박 캠페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이 북한 정권의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원을 감소시키는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북한 국적자 1명,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6차례 ICBM 시험에 대응하기엔 약한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북한 제재 회피를 지원한 중국은행과 기업이 빠져 있고 당시 발표에서 러시아 소재 기업 2곳과 중국 소재 개인 1명이 제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했음에도 이들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북 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018년 중반 이후 제재가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러시아 항구가 사용되고 김정은의 무기 개발, 리무진과 요트 구매에 사용되는 자금 세탁에 관여하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재무부가 북한의 대규모 세탁 자산을 몇 년째 동결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의 돈 세탁을 위해 수많은 대리인과 유령 회사가 동원되고 이 중 상당수가 유엔 제재 대상에 지정됐지만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한다며 이들을 금융망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효과적인 제재 이행을 위해선 유럽, 캐나다, 태평양 등의 동맹국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 감시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돈 세탁과 비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연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의 플레이츠 부소장도 북한이 이미 강도 높은 유엔 제재 아래 놓여 있지만 중국, 러시아에 의해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온 것도 강력한 제재가 이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최근 의료물자를 실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규모 소독시설이 들어선 북한 의주 비행장에 실제로 새로운 화물이 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송기로 긴급 공수된 또 다른 방역물자는 2주 넘게 순안공항에서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의주 비행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현장에 작은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비오이가 지난달 31일 촬영된 플랜랩스의 위성사진을 지난달 중순 사진과 비교한 결과 파란색 덮개를 올려놓은 새로운 화물이 곳곳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소독시설인 의주 비행장은 열차를 이용해 중국에서 넘어온 화물이 최대 3개월간 보관되어 온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중국 단둥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의주 비행장의 운영도 중단된 듯 화물의 출입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3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통해 일부 화물의 유입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화물은 약 2.5km 길이 의주비행장 활주로의 남서쪽 끝부분과 중간, 북동쪽 부분에 골고루 놓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각 화물 위에는 파란색 덮개가 놓였고 일부 화물은 한쪽 면의 길이가 최대 10m였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중국과 북한이 지난달 26일 오후 9시와 10시 두 차례에 걸쳐 의료물자를 실은 화물열차를 운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점상 이날 운행된 열차에 실린 의료물자가 의주비행장에 추가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수송기 3대를 동원해 운송한 긴급 방역물자는 여전히 격리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순안국제공항의 북부 활주로를 촬영한 1일자 플래닐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직사각형 물체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순안공항 북부 활주로 3개 지점에 길이 17m의 직사각형 물체 여러 개가 양옆으로 붙어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화물은 북한 고려항공 소속 수송기 3대가 중국 선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과 물자를 실어 나른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16일 이후 발견돼 동일 물품일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격리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려항공 수송기 3대도 여전히 격리 중인 듯 군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순안공항 북부 활주로 지대를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을 처음 알렸는데 지난달 15일 신규 발열자가 40만 명에 육박했다가 지난달 말부터 10만 명 안팎까지 감소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방역 완화를 시사한 점을 근거로 북한의 봉쇄 정책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영국의 탈북민 지원단체가 탈북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 단체는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존재를 알리고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탈북민 지원단체 커넥트 북한이 오는 4일 런던에서 탈북민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마이클 클렌디닝 대표는 이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 행사인 플래티넘 주블리에 맞춰 이번 사진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전역에선 2일부터 5일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코넥트 북한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사진전을 통해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축하하면서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강인함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렌리닝 대표는 영국인들에게 자국 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영국 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사진들은 이들이 탈북한 후 정착한 영국에서의 삶과 경험이 실제로 어떤지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렌디닝 대표는 이번 전시회는 런던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담긴 사진 2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내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탈북민들이 영국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도전이나 탈북민이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런 상황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캐나다, 독일 등과 함께 난민으로 인정받아 정착한 탈북민 수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렌디닝 대표는 한때는 영국에 700여 명이 체류 허가를 받아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영국이 탈북 난민 요건을 강화한 이후 현재는 300여 명 정도로 줄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커넥트 북한은 탈북민들이 영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7년 설립됐습니다. 2018년에는 런던의 북한 난민 주민센터를 해외 최초로 열어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봉쇄 조치가 이루어지던 기간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온라인 영어 강습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글렌디닝 대표는 현재 탈북민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지원해 활력을 키우고 탈북민들의 직업적인 자질을 키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며 젊은 탈북민 또는 탈북민 자녀들의 리더십을 육성하는 세 가지 목표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영국의 대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탈북민들을 돕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도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1일 국제 아동절을 기념하는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강화하고 노동 착취를 없애는 것이라고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탈북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며 교사의 어떤 폭력도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교육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탈북 난민으론 22개월 만에 미국에 처음 입국한 세라 강 씨는 요즘 중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미래가 암울했던 딸들에게 꿈을 펼칠 기회를 주고 싶어 목숨을 걸고 탈출해 제3국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미국에 왔다는 세라 씨는 무엇보다 학비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딸들을 보며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가는 게 뭐 내라는 소리도 없고 아이들이 다정하지 선생님이 우선 항상 웃음에 대해서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영 즐겁게 다닌단 말이 영 다들 행복하니까.
무상교육이란 선전이 무색하리만큼 학교에 바쳐야 할 게 많고 이를 감당 못하면 심한 체벌과 교육기회마저 박탈하는 최근의 북한 실상과 달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미국의 교육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란 겁니다. 북한 대학 교원 출신으로 10년 전 미국에 정착해 세 남매를 키운 메리 씨는 미국 등 자본주의 학교들은 다 돈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북한의 교육 때문에 공립학교 학비가 대부분 무료인 현실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집 앞까지 노란색의 학교 버스가 아이들을 태우러 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 물러나고 다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법 밑에 국민이 있다는 것과 북한은 법 위에 권력이 있고 그러니까 법 위에 집대원칙과 그 김정일이가 있고 미국은 법 밑에 모든 대통령과 모든 국민을 지켜야 되고 그게 다르죠.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탈북 부모들은 북한 당국이 6월 1일 국제아동절을 맞아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든다는 선전을 들을 때마다 심한 좌절감이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표현하지만 실상은 국가가 아동에게 혜택을 주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부모의 주머니와 아이들의 노동 착취, 뇌물로 얼룩져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분명히 나라의 왕이라 했는데 국가가 책임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여기하고 다른 북한은 말뿐이고 좋은 말로 포장했고 여기는 물론 아이들 나라의 왕이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스템은 아이들이 왕이더라고요.
실제로 북한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주요 매체는 이를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 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며 모든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배려 덕분이라고 거듭 선전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국제적 명절인 6.1절을 맞이한 온나라 인민들은 이 땅 수백만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오, 천만 고생도 락으로 달게 여기시며 사랑과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향은 김종훈 동지의 숭고한 후대 사랑, 미래 사랑의 자욱자욱을 뜨겁게 도듬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은행 등은 지난해 발표한 여러 보고서에서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식량난으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영양결핍으로 키가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 난민 1호로 입국해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우는 데보라 씨는 이런 북한의 모습은 수십 년째 지속되는 김 씨 가족의 기만과 모순을 거듭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최근 교내 연쇄 총격 사건을 비롯해 여러 학교 문제가 있지만 북한과 가장 큰 차이는 아동에 대한 인격 존중과 보호 노력, 비판적 사고 능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들의 의견을 되게 존중해주고 그 장점 같은 거 대개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거 서포트 해주고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그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시스템이 다른 것 같아요.
데보라 씨는 획일적 교육과 수련과의 일체감을 강조하며 외부와 삶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는 북한이 발전하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서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사회를 발전시키고 더 창조적인 사회를 만들고 민주주의 그 사회로 만드는 그 발전시키는데 아직 그런 개개인의 의견과 그런 거 문제점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극복을 해나가고 서로가 그런 의견들을 서로 이렇게 화합을 해서 또 좋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데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 의견들을 많이 내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하고 우리 좋은 미래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것 같아요.
국제사회는 북한의 아동 권리와 관련해 가장 식판 과제 중 하나로 강제 노동의 근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는 지난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주최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북한 당국의 아동폭력, 아동강제노동 착취 근절,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조치, 모든 아동의 교육 접근성 보장을 촉구했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 당국을 향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없애기 위한 방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의 지원을 요청하고 가입 검토 여부를 물었지만 북한 정부는 강제노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폭력 근절과 보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은 수용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성과를 거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 1호 박사로 텍사스주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조셉 한 론스타 대학 교수는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는 고질적인 강제노동,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정치 행사에 동원하는 행태가 북한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 왕이라고 하면서 이런 도로 공사람 막 돌멩이들고 밖에 죽이고 막 나가서 일하고 맞으면 노동 착취죠. 소년 노동 착취라 그런 거. 예.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때는 일도 못하게 하죠. 근데 나가서 그런 일도 하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내에 이런 정치 행사도 많아요. 가창대라고 또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것에 동원시키지 말고 불로노동을 그러니까 너무 국가 뭐 이렇게 사회적 그런 노동을 좀 없애야죠. 거의 폐지해야죠.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서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비비안 씨는 적대적인 주입식 세뇌가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교육, 아이가 어리더라도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며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 장애 학생을 더 배려하는 미국 교육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비안 씨는 그러나 고향의 친구들에게 이런 다른 문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매우 막막하다면서 김 씨 정권 체제에서 어린이 등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어떤 해법도 보이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살았던 삶, 그 억압당하고 강요당하고 그냥 그 하늘이 안 보이는 깜깜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살아가야 될 세상이 그냥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도 진짜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가슴이 아프거든요. 형언할 수 없이. 근데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 제도 안에서 자기네 아이들, 그 친구들의 아이들을 밝은 세상을 보게 하려면 뭐 정권을 바꾸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탈북을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도 사실 답이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41년 6월 2일 미국의 야구선수 루게릭이 사망합니다. 가난한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루게릭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한 전설적인 야구선수입니다. 그러나 선수 시절 1939년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근위축성 측사경화증으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37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 질환은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전신근육의 진행성 마비와 위축이 생기고 발병 후 수년 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야구선수 루게릭이 이 질환으로 사망하자 그를 기리기 위해 루게릭병으로 명명해 불리고 있습니다. 루게릭은 어려서부터 축구, 미식축구, 농구, 체조, 야구 등 거의 모든 운동을 했고 뛰어난 운동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이자 뉴욕 양키스가 루게릭을 입단시킵니다. 1925년 팀 내 주전 1루수를 대신해 경기에 출장한 이후 14년 동안 무려 2130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웠고 이 기록은 1995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1927년도 스포츠신문은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루게릭은 그리고 1939년 7월 4일 양키 스타디움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의 유명한 은퇴 연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날 양키스 구단은 루게릭의 등번호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야구 최초의 영구 결번입니다. 1886년 6월 2일 미국의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1885년 남북전쟁 이후 최초 민주당 출신 미국 대통령으로 미혼으로 백악관에 입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이인 전직 교사 로즈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률 파트너의 딸인 프란시스 폴섬과 결혼합니다. 이로써 백악관에서 결혼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글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또 백악관을 떠난 뒤 4년 뒤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유일하게 연임하지 않고 두 번 대통령을 지낸 것입니다. 1888년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지만 4년 뒤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백악관에 들어와 22대와 24대 미국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